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16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생각하려는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그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방의 구원과 어떤 함수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17절 보시면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다 그럽니다. 19절 보시면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런 말씀들은 상당히 그 중요한 오해를 낳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구원할 대상들은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었고 그 정원이 차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그 중에 얼마가 실패를 하는 바람에 그 티오가 생겨서 이방이 살짝 거기에 낑겨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방을 구하기 위해서 멀쩡한 이스라엘 중에 일부를 떠밀어내시고 실패케 하여 이방을 향하여 틈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구체적인 설명 이전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의 답을 이런 것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목표하시는 바와 목적이 언제나 선하고 의롭습니다.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루시는 방법도 언제나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다가 그게 일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생겨나서 나중에 꼬매시는 분이 아니고 또는 그 잘못된 일을 이렇게 응급처치를 하시거나 이 재주를 부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시며 전능하시며 성실하시며 그 계획한 것을 다 이루시되 선함과 부요함과 영광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언제나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과 어떤 함수관계가 있느냐 할 때 이방을 구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짐짓 실패케 했다든가 이스라엘이 실패하지 않았던 들 이방은 구원하지 못했다 하는 발상은 전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인용했던 여기 본문의 말씀이나 25절 말씀 같은 것들을 보면 마치 이스라엘이 실패하지 않았던 들 이방은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던 듯한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우리에게 이런 오해를 만들어냈는가? 아니, 진정한 이해력을 가지고 볼 때 이 본문이 갖는 뜻은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 11장이 이런 초점을 갖고 있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11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의 베냐민 지파라. 로마서 8장까지의 구원에 관한 모든 설명을 마치고 나서 계속되는 질문은 이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열심을 내셨고 택하신 백성이 실패한 것은 그럼 뭐란 말이냐? 로마서 8장까지의 얘기는 하나님이 편을 들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실패치 않는다는데 왜 이스라엘은 실패했느냐? 그 사도 바울의 대답은 아니라 이거죠. 실패가 아니라 저들도 돌아올 것이라. 무엇을 근거로 돌아온다는 걸 믿느냐? 그래서 이 문제 로마서 11장이 이런 내용들을 잘못 조합을 하면 어떤 얘기가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은 이방을 구원하기 위한 잠시 잠깐의 하나님의 이런 그 편의상의 어떤 그 유기다 이거죠. 이방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이스라엘은 그 다음에 다시 회복이 되어 이스라엘과 이방이 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아까도. 하나님은 이방을 구하기 위하여 혹은 누구에게 복을 주게 누구를 손해케 보는 방법을 쓰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무엇으로 믿느냐 그러면 오늘 본문 16절에 있는 바와 같이 제사하는 처금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다는 논리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허락된 땅에서 추수를 하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데 대한 신앙의 표입니다. 전체를 다 드린 것과 방불한 것입니다. 우리 11조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11조란 뭐냐면 10분의 1을 바치는 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바치라는 것은 정확히 계산해서 10분의 1을 꼭 바치셔서 하나님 것 받으십시오.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이게 아닙니다. 그 10분의 1을 바침으로써 준 모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쓸 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맡겨진 것을 쓰는 자로 청지기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는 10분의 1을 똑 제대로 끼얹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것이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로 나머지 내가 사는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어서 온전한 11조냐 아니냐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거봐 결국 무슨 소리 해도 결국 돈 얘기지. 그거 아닙니다. 이거. 시 안에서 돈 얘기만 하면 민감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돈 얘기 안 해서 내가 왔다라 그랬는데 결국 뒤에는 약 파는 거야. 아니요. 약 파는 거 아닙니다. 지금 말씀 파는 겁니다. 같은 원리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첫 곡식을 바쳐라는 건 나머지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확인된 행위 아니었느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고 내가 믿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성됐느냐.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그 첫 열매에 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자기의 실력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자기가 무엇을 한 대가로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지 않냐 이거예요. 로마서 4장입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할 문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느냐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스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겁니다. 이거 분명한 거예요. 모든 성경의 믿음,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는가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그가 한 일의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가 한 일의 대가로 업적의 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얻었다는 얘기는 그가 무슨 조건을 제시해서 그 보상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얘기를 언제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 쪽에 근거가 있었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쪽에 근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의 얘기인 거죠. 아브라함이 이 구원을 얻었을 때 할례받기 전이었고 율법받기 전이었다 이거예요. 할례받기 전이라는 것은 그것이 무슨 남다른 종족이었기 때문이 아니오. 우리와 다른 족속이고 다른 인간이었기 때문이 아니오. 율법받기 전이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제시한 어떤 일을 합격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는 것은 처음 그 만물이었던 구원의 대표 자격이요 상징이었던 만물인 첫 번째 그 사람인 아브라함이 온전히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것 같이 하나님이 구원의 대상을 조건과 자격으로 고르지 않았던 것 같이 아브라함과 방불한 우리가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었듯이 얻을 것이 사실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제시해 놓고 처음 바친 곡식 그것과 우리가 동등한 것이요 그 곡식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아들여진 것과 같이 남은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국 은혜와 긍휼로 받아질 것이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확인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 본문의 표현을 보면 그것이 마치 이스라엘이 실패해야만 이방이 구원을 얻는 것 같이 된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원래는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을 받아 장자 국가요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해야 이방은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네 구원은 승리를 하고 성공을 하고 이방을 향한 제사장 직분에서 실패를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신앙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방이 구원 얻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야 맞습니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스라엘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직분 이전에 자신들이 가져야 하는 신앙을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은 성공했다는 것이 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방을 구원하는 일을 성공하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요.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공했어야 될 일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됐다는데 사도 바울의 초점이 있고 이스라엘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자기네 신앙을 승리하고 그 직분을 제대로 해도 될까 말까 한 이방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넉넉한 것을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굉장한 것이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개입이 이스라엘 백성같이 없었던 이방이 그 종되었던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풍성하다면 그 일을 먼저 맡고 더 많은 개입이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더더욱 넘칠 것이 아니겠느냐. 저들은 스스로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이방의 구원의 성공이라면 이스라엘도 똑같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공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중간에 제가 숨을 안 쉬어서 숨 막혀 죽을 뻔했죠. 확실하십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느냐? 아브라함이 구원 얻은 것이 그런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본인에게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본인에게.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을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차피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라면 우리가 뭐 때문에 열심을 내는가?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이방이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답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 이방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로 얻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발상을 없애란 말이에요. 이방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부르듯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대로 너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을 삼고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는 일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은혜로 구원을 얻고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은 똑같은 방법으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일을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후손인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았으면 더 잘 됐을 것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됐습니다. 그런데 표현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표현대로 하면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이지 않았으면 우리 돌 감람나무들은 거기에 접붙임을 받지 못할 뻔했다 같이 보이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 한정된 가지 수에서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어떤 멤버가 잘려 나와야 새로운 멤버가 들어올 수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방의 구원도 결국은 어떤 원칙에 의한 것이었느냐. 참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로 서 있을 수 있었던 원칙. 뭐예요? 그 뿌리, 그 진액.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총.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다는 얘기의 골자이지 고가지가 안 잘라졌으면 우린 들어갈 수 없었다. 이 얘기를 논하고 있는 대목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이 어차피 모든 일을 할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는 여기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방을 부르시는 일을 성공하십니다. 그러나 이건 새겨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은 성취됩니다. 이스라엘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개인적으로는 얘기가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개그 작가, 방송에 저 뭐 개그맨들 나와서 하는 그 코미디 프로의 작가인 홍정표 씨가 예수를 믿게 돼서 너무 신이 나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예수에게 뿅간 우리 마누라 이런 걸 썼어요. 개그 작가답게 썼죠.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 우락부락하게 살다가 전혀 아니올시다로 살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의 그 드라마틱한 반전을 이제 그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로 죄에 파묻혀 살다가 극적으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말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거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뭐랄까요? 평탄하게 믿어온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떤 유혹을 갖느냐 하면 나도 한번 콱 해봐. 왜냐면 밋밋하게 해와서 무슨 드라마틱한 사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남한테 간증할 것도 없고 화끈한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콱 깊이 빠지면 꺼내지는 것도 콱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저런 거 한번 해보실래요? 옛날에 대연가 호텔 불났던 거 기억나세요? 제가 다니던 교회가 바로 그 앞에 있었어요. 집도 그 앞에 있었고. 크리스마스 당일에 났다고요. 제가 그때 성가대원이었는데 그래서 일찍 연습을 하러 가기 위해서 집에서 10시 10분쯤 나왔더니 하늘이 뭉게구름으로 꽉 찼어요. 검은 구름으로. 야, 이거 눈이 올려나? 그러다 보니까 호텔에 불이 난 거예요. 걸어 내려가는데 막 사람들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헬리콥터로 나중에 이렇게 밧줄을 끌고 가서 밧줄로 이렇게 붙잡아서 사람들을 꺼냈는데 그 밧줄이 이렇게 뭐 사다리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외줄 밧줄이 지나가는 거예요. 가까이 갔다 대면 어떻게 하나씩 매달렸는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저쪽 사람으로 가는 걸 향해서 비호같이 뛰어서 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몰라요. 관등 성명은 모르는데 그 사람 평생에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안 그래요? 그게 몇 층이에요, 그게? 그 20층짜리인데, 거기서 그냥, 아마 그 뛴 게 아마 한 20m는 뛰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제정신에서 그거 뛰면 올림픽 금메달이죠. 그래서 내가 살았노라고. 할 말이 많겠지. 그거요? 그 진땀나는 간증이에요. 그 자랑할 게 아니에요. 죽을 뻔하다 산 얘기가 무슨 큰 자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도망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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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하다가 붙잡혀온 사람들은 감동이 다 뭐냐면 초점이 놔뒀으면 망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살아났다 해요. 거긴 뭐가 없냐면 거긴 감격이 있기는 하지만 부정적인 감격이에요. 구사일생이지 거기는 적극적인 부요한 열매가 없습니다. 이건 잊지 마세요. 내가 절벽 끝으로 떨어지는데 그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길을 펼치사 그냥 갈코리로 눈을 콱 찍어서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눈깔 나간 거 봐라 이거예요. 이 갈코리 자국. 그건 너. 그렇죠. 할 얘기는 있죠. 이게 그냥 시속 중력 가속도로 떨어지는데 그냥 갈코리가 정확히 그냥 할 얘기는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거기에는 뭐가 없느냐. 열매가 없고 꽃 피는 게 없습니다. 성도들이 평안한 세상을 기도하는 것은 고통을 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쾌락을 누릴 시간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적극적인 증언을 할 시간을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새 생명이 빚어내는, 새 생명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증거거리들을 만들 시간, 아름다운 열매를, 거룩한 열매를 만들 시간을 달라는 것이지 고통을 면하자는 평화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그런 식의 드라마틱한 간증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설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실패치 않습니다. 그가 정하시고 그가 점 찍은 자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 앞에 섭니다. 그래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민하게 굴지 말라 말입니다. 이스라엘 얘기가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성공하면 이방이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이 실패하면 이방이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방을 구원해내는 일을 넉넉히 이루셨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냐? 이스라엘만 쪼다된 겁니다. 지들이 맡았던 일, 어차피 일어날 일, 순종하고 충성했으면 결국 지들이 열심을 내면 되고 안 내면 안 되는 일이 아니라 어차피 될 일에 지들이 충성했으면 그 모든 결과가 지들이 한 상급으로 돌아올 것을 안 해서 직사게 터지고 2000년 내내 방랑자가 됐다가 이제 간신히 모였습니다. 지네들. 앞으로도 예수를 믿을 날은 언제쯤 올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긴 방랑 세월은 다 뭡니까? 저들이 하나님 앞에 미련하게 굴어서 맞은 채찍밖에 없지 않습니까? 채찍 자국,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이건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브라질 선교사로 계시는 김성준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몇 없는데 그 중에 한 분입니다. 센 사람이죠. 제가 남서울교회에서 홍경길 목사님 모시고 부목사로 일할 때에 그분이 이제 브라질 선교사로 나가셨다가 안식년이 돼서 쉬러 오셨습니다. 그때 이제 쉬는 기간이 끝나고 이제 다시 임지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공교롭게 그 마지막 설교를 하시게 된 날이 새해 첫 주였습니다. 근데 남서울교회는 이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고 그래서 그 매주 그 매해 첫 주에는 모든 성도들에게 선교 작정 헌금을 시키곤 했습니다. 김성준 선교사가 뒤에 앉아서 이렇게 식이 진행되는 내내 보니까 이거 말하자면 자기와 무관하지 않은 일이 생겼잖아요. 이분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속 얘기를 설교 시간에 쏟아놓으셨습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자기네들이 헌금 내면 선교가 더 잘 되고 헌금을 안 보내면 선교가 안 되고 기도하면 더 잘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 같이 제발 좀 생각지 말라 이거예요. 선교는 어차피 하나님이 하는 거다. 이거죠. 하나님은 땅끝까지 있는 모든 족속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르시고 그의 자녀 삼으시는 일을 할 겁니다. 내가 가면 되고 내가 안 가면 안 되고 내가 기도하면 되고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이런 일은 없다 이겁니다. 한번 저주해봐라 이겁니다. 말도 그렇게 막 하는 사람이 가끔 있더라고요. 한번 저주해보시오. 되나 안 되나? 여러분이 저주한다고 될 일이 안 될 것이 아니요. 여러분이 하겠다고 해서 안 될 일이 될 것도 아닙니다. 아, 그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핵심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참여한 자는 그 일을 이룬 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이 일 했다라는 칭찬을 받을 것이요. 안 한 자는 어차피 이루실 하나님의 일에 아무런 상급과 보상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이 이스라엘의 실패와 비교해 보셔서 조명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건 이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조만간 설 텐데 그때 섰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성경의 지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이 지옥에 다시 떨어진다는 그런 상상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개판으로 사시면 하나님이 그 심판의 자리, 멸망의 자리로 끝까지 가도록은 놔두시지 않을 겁니다. 그럼 나중에 천국 가서 옛날에 조스라는 영화에 그런 거 나왔던 거 기억하세요? 배 타고 나가서 무려 한 시간에 얼마나 자기가 험한 인생을 걸어왔고 상호와 많이 싸웠는가. 여기 상처에서 난 여기 있어. 그러던 기억나세요? 그 천국에 가서 난 여기 찍혀서 와. 난 여기야. 야, 난 톱에 걸렸어. 이거 할 거야? 이게 우리 시쳇말로 이렇게 쪽팔리는 일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방의 이 풍성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뭡니까? 짧은 인생. 여러분, 민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돌아가시고도 맨 처음 거울부터 한번 보십시오. 거기 돌아가신 아버님이 웃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어머니가 벌써 손짓하고 계시죠. 평생 28 청춘일 것 같죠? 뭐 젊은 오빠라고요? 그 덜된 소리들 하지 마세요. 빨리 늙어 죽으시라요. 빨리 주님 만날 준비하세요. 영혼을 준비하십시오. 거기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 날을 고대하시고 준비하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 듣기 위해 여러분 애쓰셔야 됩니다. 거기 가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건 곤란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얼마든지 보고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의 성취를 분명히 봤습니다. 그러면 등골이 서늘해져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문제입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우리의 성도된 특권들을 빼앗기지 않고 사는 충성과 새로운 각오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사 주의 복된 일에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으니 우리 또한 감사합니다. 지혜롭게 하옵소서, 충성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특권들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얼굴을 들고 주를 기쁨으로 뵙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짧은 인생 주 안에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교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미하신 역사와 이루시는 일에 정확함을 기억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